우리는 어제 이 빌립보서가 기쁨과 평안의 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가 물을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성도들에게 자주자주 기뻐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4장 4절 말씀,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충분히 기뻐해야 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 기쁨의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쓸데없이 기뻐하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공허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 돌아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1세기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데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때 그렇게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 아닙니까?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자신이 이렇게 참 자기가 살지 죽을지 알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그런 말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또 풀려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희망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사도 바울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생동감 있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1세기에 로마의 감옥에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황제의 성향에 따라서 복음을 핍박하는 매우 위태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바울을 대적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였는가 하면 유대인의 반대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극렬하게 사도 바울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들이 따라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들의 모함으로 바울이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이 로마 사회에서 정치가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도 작용을 했지만 그러나 복음이 이교 세계의 우상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신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말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세계는 제우스도 신이고 헤르메스도 신이고 아프로디테도 신이고 유대교의 여호와도 신이고 다른 모든 신들, 신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가르치고 서로 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우상에 지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진리를 전파할 때에 그들은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가혹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점점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AD 70년 후반부터 1세기까지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던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이나 그런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잊어버린 것 같은 사람처럼 그는 기쁘다고 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반응은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의 말을 읽을 때에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정황을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그냥 바울이 그런 말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에 가서 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의 형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세기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과 교회를 혼란케 하려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교회가 형성되면 그들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룬 서신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교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들이 무시하고 부인하면서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투기와 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는다면 그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결코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하고 자신의 명성과 권위에 도전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인신 공격이나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어떤 다툼이나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그가 의기소침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억지로 하든지 잘못된 마음으로 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그냥 가식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사도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다 이렇게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있거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형태가 모양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불순한 동기든지 아니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든지 그것은 자신에게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처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고 또 같은 동기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더 돌이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자신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그의 마음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렬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강렬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말에서 먼저 자신의 경험한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몇 명을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처지와 형편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고려사항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의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그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했음을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들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현실에 오늘의 삶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로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기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욕망,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악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그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그가 기뻐하는 그 이유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자신에게 풍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된 자기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순진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올가미에 걸려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조금도 양심에 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을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한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과 생각을 다 고쳐야 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쌓아왔던 그 헛된 유대교의 확신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맛보았고 자기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이 고쳐지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 고쳐지고 자신의 습관이 고쳐지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그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사건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소유하는 것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제로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영혼들 안에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그가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가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얻은 그 구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자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슬프게 하나 괴롭게 하거나 화나게 만들지 않고 무슨 방편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자신의 기쁨과 구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말할 때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구원 얻는 자로 그렇게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자신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긴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흑암 가운데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완전히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사역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데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런 여정 속에서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데는 3일의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나타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하여 그는 3년 이상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경에 계시된 그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자 그가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불러 이 복음 사역에 동참시킬 때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이 복음 사역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열정이 이 사명감이 그의 온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최상의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을 향한 열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직책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마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육신을 위하여 살고 배를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이 거룩한 마음,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상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느끼는 이 기쁨에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참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말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전파되고 나를 통하여 전파된 이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으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